아, 우리는 이제 갈등이 없이 살 수는 없죠.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뭐 형제 간의 갈등, 창세기 계속 나오는 요셉과 그 형들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그런 부족시대, 족장시대의 갈등들이 이제 계속 넘어가서 창세기 그 후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제 모세와 또 부족들, 이스라엘 족속들의 갈등, 다윗과 사울의 갈등, 뭐 이렇게 보면 따지고 보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onflict, conflict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긴장이 생기거나 어떤 그 모임이 혹은 공동체가 나뉘어진다거나 그런 어떤 조화롭지 못한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그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좀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주 대답 내지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당신들이 믿는 교회는 교단과 교회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종류가 많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냐, 왜 또 그렇게 갈라지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등 속에 살면서 어떤 그 이 습성이 들었냐 하면 표피화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수준이 됐어요. 너무 이 갈등이 지쳐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표피화된 겁니다. 표피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 가서 얼굴 보고 한번 만나고 혹은 뭐 예배 후에 식사까지 같이 한다 할지라도 인사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구역 모임이든 성격 공부 모임이든 한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잘 이렇게 노는데 꼭 성격 공부도 하고 이제 특별한 어떤 제자 훈련 모임이나 이런 걸 가도, 선교를 위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가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임이 움직이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덮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이게 삐끗해서 이게 붉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로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는,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형제, 부모, 이 가족 관계 내에서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 이런 곳에서도 마땅히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이겨나가면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관계라는 것들 혹은 어떤 이 공동체라는 이 그 안에 실체가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실제로는 교회의 힘 중에 하나예요. 매력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교인도 그렇고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도 그렇고 이게 지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저기서 주서들은 혹은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갈등이 한번 불거지면 지독합니다. 종교라는 습성 때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들은 예화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예화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길을 가다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성을 내면서 여기가 교회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야지 여기서 싸우냐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뉴스나 혹은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벌어졌던 혹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교회나 혹은 어느 공동체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갈등이 분출되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비하거나 혹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아까 우리 백성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내 편 아니면 네 편 흑백논리로 갈려져서 그 안에서 신앙의 참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 냉소주의적인 그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하고 똑같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니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나 혹 그래서 따라서 회피해야 되거나 혹은 덮어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갈등이나 차이는 중립적이거나 혹은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다루기만 한다면 의견 불일치나 갈등, 예?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관계는요, 창조성 혹은 변화 혹은 변혁을 위한 하나의 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을 이용하세요. 갈등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주세요. 이게 정말 인생의 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 신앙으로 이겨나가는지를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등 속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예?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이 우리가 보통 일치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뭐 우리가 보통 유니티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니티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 일치란 성령 안에서 일치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자면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적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죠. 다양성도 인정해주고 의견의 차이도 인정해주고 공통에 되는 어떤 이 뭐라지 공통 분모를 같이 꼭 붙잡고 있는 상태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일치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결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은 회결화도 아니고 다른 한쪽으로는 다원주의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뭐 일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갈등이 첫째 알아야 될 거는 갈등이 없는 단체, 공동체나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안에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아래서 이 빚어진 차이점 혹은 어떤 이 갈등이라는 것을 때로는 즐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갈라질 수도 있고 갈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에요. 하나의 선택의 여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을 따라서 화평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그 전에 뭡니까? 갈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한테 제시해 줬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건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한 시간 내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짧게 그냥 어떤 거지만 한번 맛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의 좀 머리인 말을 제가 염두에 드리고 갈등 해결의 여러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볼까. 갈등 해결은 잘못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A하고 B가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slippery slope이라고 해요. slippery slope이라는 거는 미끄럽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이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여러분 이렇게 방 어느 무덴 위에 올라가서 놀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쪽으로든 미끄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갈등, 이 세상이 혹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갈등이 존재할 때 그거를 자꾸 안으로 쌓는 거예요. 아휴 참자, 참자, 참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자살까지도 가요. 예? 이게 수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갈등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 수동적인 해결책이에요. 또 한쪽은 어떨까요? 공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들으세요. 소송을 거기도 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예?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공격적인 반응에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살인까지도 저지른다는 얘기예요. 네? 둘 다 죽음이죠. 하나는 이쪽은 자살이고 이쪽은 살인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요. 성경에 그 예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이거를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가 있고 여기에 보면 수종으로 가는데 자기 부정 혹은 갈등에 대한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 denial, 부정 혹은 denial, 부인.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주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제도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처리하기를 꺼려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존재하면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를 싫어하고 자꾸 내면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엘리라는 사사, 마지막 그 사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망난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옛 제사 드리는데 와갖고 갈취해가고 막 그래서 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들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었는데 와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한 거야. 아들들아 너희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냥 덮어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아들들과 이 엘리가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충격으로 엘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역사적으로 그런 처리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피입니다. 이게 하다 안 되면 내가 내면으로 사귀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도피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도저히 안 맞아.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안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혹은 저 목사, 저 장로, 저 리더라는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저 사람 치부를 내가 당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옮기죠. 현대처럼 교회를 옮기기가 쉬운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게 쉽게 갈등을 처리한다는 의미예요. 갈등이 있는데 어떤 그 갈등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갈등의 상황이 있는 교회나 공동체나 이런 곳에 다는 아니지만 훈련의 목적으로 밀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시편 쓴 거 보세요. 수시편이 다 하나님 내가 왜 사울한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내 원수가. 근데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요. 사울이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 갈등을 겪으면서 그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었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되기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들을 이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도피한 거죠. 그러다 다윗도 도피도 하고 하지만 갈등이 없는 것으로 도망치거나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이게 적합한 대응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해결책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퇴, 자퇴, 이혼, 교회 이적 이런 경우가 다 이 갈등에서 나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아. 요즘처럼 이혼하기 쉬운 또 이 사회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서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이 하갈의 결피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좀 교만해졌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여주인이 보고서는 이 여종이 도저히 교만해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피해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살 있을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사망 통계 중에 2위 원인이 바로 자살입니다. 1위는 뭡니까? 교통사고겠죠. 교통사고 다음에 2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 대단한 겁니다. 통계치수로 보면 이거는 성경이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갈등 해결 방식으로 못을 박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자결하죠. 저는요 이 소극적인 이 갈등 해결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은 하나의 이 내면화시키는 쓴뿌리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쓴뿌리.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쓰다. 칡뿌리도 아니고 쓴뿌리입니다. 혹시 뭐 그냥 예 배우세요. 쓴뿌리가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쓰게 됐다는 건데 bitterness라고 그러잖아요. bitter. 여러분 어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보시다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그냥 보통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이게 마음이 좀 뒤틀려 있다 뭔가 좀 꼬여 있다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툭툭툭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막 그 마음이 막 상해서 나오는 그런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해결이 이 내면화돼가 거기에 그러니까 쓴뿌리가 됐다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배에 이제 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닻이라고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이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물 위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닻이라는 걸 내려야 돼요. 그럼 이게 닻을 내리면 이렇게 여기 닻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움직이려면은 이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움직이면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닻이 여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빙 돌아요. 이 닻을 중심으로. 그래서 바람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가다가 더 못 나가니까 또 빙 돌아요. 이게 저는 수동적인 해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자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계속 옮겨 다니긴 하는데 예? 갈등에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신앙이 안 자라고 빙빙빙빙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갈등을 계속 안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이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해결 방식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방식은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읽어보시면 쉬워요.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좀 지독한 거죠. 전화로 막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한 비방을 쏟아붓고 자기가 당한 어떤 그런 이 심리적인 피해를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해결 방식이죠. 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 그런 원리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갈등 해결의 대원칙은 사소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덮어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그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덮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를.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사소한 방해나 의견 충돌을 의도적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려는 결정이 바로 이 갈등 해결의 대원칙입니다.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의 한 90%는요, 이걸로 해결이 돼요. 덮어주는 거. 이게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주냐? 이제 이 실제적인 문제가 좀, 이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지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뭐가 본질적인 거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뭐가 본질적이 아닌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주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스킬이라는 거죠. 첫째는 본질적인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러려면. 두 번째는, 본질적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실 것인가? 그 실질적인 원칙을 좀 배워야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갑시다. 갈등 해결 대원칙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그냥 사소한 거를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는 용납해주라는 겁니다. 사소한 거. 자, 여기서는 사소한 허물이라니까 뭔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는 거죠. 첫째, 성경 예가 로마서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거, 14장이면 또 나를 지키는 거, 안식일 혹은 특별한 유대인의 절기를 로마의 교회를 보면은요,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과 뭐죠?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 이런 큰 원리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13장에 보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 14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서로 용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실천적인 원리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럴 때는 웬만하면 덮어주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는. 두 번째, 어떤 문제들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옳게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그걸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나중에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이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넘겨주라 혹은 너희가 거기서 갈라져 나와라 절대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그 여기 말하는 바운더리가 뭐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제가 기본까지 현대에서 이슈들은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도 많이 있어요. 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는 현대화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그림을 그려드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윤리적으로 볼 때 성경에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있어요. 응? 여기에. 근데 성경에 분명한 바운더리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걸 보통 말하는 윤리적 회색지대라 그래요. 이게 옳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분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누구는 이게 본질적이라고 보고 누구는 본질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갈등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교회라는 1차적인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제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사회적으로 적용을 시켜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중립적인 일에 있어서 믿음과 양심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행동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죄를 지는 것 혹은 죄의식이 드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술 담배 먹는 거를 안 된다 라고 자라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중에 술 담배 다 하고 있으면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술 담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술 담배 먹는 거는 그렇게 죄악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술을 담배는 일단 먹는 거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행동을 할 때 양심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해지겠다라는 거죠. 박경옥 간사님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레일이 아 미성년자 관람 등급 관람 불가 등급 영화는 안 보시는 거예요. 예? 왜 본인이 힘드니까. 근데 우리 다 보죠. 우리 봐도 아무 그걸 제대로 해석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술 먹고 고기 안 먹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연약한 상태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단체 같은 데 보면 그런 서약을 한 데가 있어요. 나는 4년 동안 선교단체에 있는 동안 이성교제를 하지 않겠다. 네? 뭐 눈이 번쩍 뜨이세요?
네.
근데 그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해지겠다는 거예요. 그 커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걸 할 자유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해지겠다는 거죠. 제가 술 담배 안 먹는 것도 실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거 가르친 교수님이 자기는 춤추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괜찮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자기는 그들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 양심이 그렇게 길을 들여졌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지식이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적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적 원리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 죄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죄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고 담배 안 먹는다 그래서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4년 동안 데이트를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분에 있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적인 배경이나 어떤 가정적인 배경이나 공동체적인 배경이나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산 재건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거기는 어디에서 연약합니까?
저요.
예, 그 부분 거기는 성수주의.
아, 우리 교회요?
예, 교회.
저희 교회는 재건교회 치고는
괜찮아요?
굉장히 오픈됐고요.
아, 오픈됐어요?
굉장히 오픈됐고 여기 있는 다른 교회 얘기 들어봐도 네. 제일 개방됩니다.
그래요? 네. 옛날에 재건교회 다니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건너뛰면 3일 금식입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 그러셨어요. 저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 큰 집회 같은데 이제 막 그 찬양 집회가 막 있고 근데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리더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하고 집회를 인도하니까 그 단상 바닥에 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쫓아와갖고 호통을 치면서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바닥에 놓냐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연약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걸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것이 괜찮다라는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자라오질 않았어. 특히 한국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바꿔야 되느냐? No.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도바울의 큰 원칙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지만 죄책감이 들면 하지 않는 게 사도바울의 큰 성경적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큰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걸 갑자기 바꿔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형제들 혹은 공동체 혹은 어떤 단체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적인 일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건 여기입니다. 중립, 그러니까 도덕적인 바운더리에 근처에 있거나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그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복권을 사든 뭐 청소년 관람 등급, 뭐 미성년자 관람 등급 영화 가서 영화를 보든 할 수 있다. 폭력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를 보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참석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식이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려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른 아무라도 시험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때로 죄가 아닌 중립적인 일에 참석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강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이거는 나한테 주신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립적인 일에 대한 나의 자유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탁 담배 탁 물고 탁 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한테 주신 자유인데 이게 뭐냐, 어떠냐. 그런 사람들. 그건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지식은 허물지만 사랑은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강한 그리스도인은 중립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그쪽인 그리스인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다르지만 중립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이 그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셨는데 그게 기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기초잖아요. 너희가 서로 받지 못하는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했다면 너희가 서로 다른 것을 중립적인 일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받는 게 그게 뭐가 힘든 일이냐라는 거죠. 그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적용이라는 겁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화해 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 토론, 타협, 중재, 조정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징계도 다 해결을 하는 갈등 해결을 하는 원리예요. 저는 이 부분을 따로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이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징계의 원리예요. 징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먼저 가서 그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이 회개치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공적으로 회부해서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내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그게 성경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고 교회한테 주신 화목의 원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건 강의 한 강의 주제입니다만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러잖아요. 90% 이상은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차이점을 용납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갈등이 불거지고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세상이 취하는 갈등 해결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떤 무엇이 그런 본질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갈등 해결의 원리는 두 개가 있죠. 저는 이게 크게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라고 봐요. 먼저 A를 보죠.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연속성과 불연속성, 제가 그 기독교 세계관 기초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놓고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본질적인 것을 가려낼 것인가? 첫째,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명령이나 금기사항은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항의하지 말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본질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본질적인 거라고요.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 간음, 우상숭배 이런 거요.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원칙들. 이혼이나 동성애 같은 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을 관통하고 있는 연속적인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따르고 있는 성경의 원리들. 일부 일처제.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일부 다 처제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했으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녹음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죠 문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근데 실제로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어 이게. 왜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신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셨을지라도 하와 하나만 짓지 않으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부 다체제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빚어진 사회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다.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단과 교파, 문화적 장벽을 떠나서 교회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좋은 전통 같은 거요. 성만찬, 이거 꼭 해야 되냐? 혹은 교회를 꼭 가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꼭 가야 되냐?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은혜 받고. 뭐 그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파서 지금 막 기부하고 있는데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으로 묻는다면 나 혼자 개인의 신앙만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완전히 교회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성경적인 고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 네? 이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몰는 게 이상한 거 다 예수님 알고 믿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것 뿐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거예요. 네? 온갖 이단들이 여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그린 것처럼, 본질적인 거는 실제로 거의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교회가 갈라지더라도, 싸우고 갈등이 불거지도록 나부러 둘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열 가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뭐 장로교, 감리교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져야 할 공통적인 신앙의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말했잖아. 그다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는 요 두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구원론, 성령론 이런 부분들은요 많이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감리교의 구원론과 장로교의 구원론이 달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순절 순복음의 성령론과 장로교의 성령론이 달라요. 근데 그대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전통을 세웠을 뿐이죠. 그때 물론 그렇게 싸워서 나오려고 했을 그런 가능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묶어주는 게 있고 우리를 묶어줄 만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건 아주 손가락 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작게 해야 연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본질적인 문제를 뭐 수백 가지를 놓는다? 그러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커질수록, 뭐예요? 이 기준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 기준에 통과 안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다 나와 다른 사람이고 다 적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걸 최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이 도덕명령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건 뭡니까? 몇 가지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성만찬 제시해 주신 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예?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그 현명하셨는데, 이 코어를 가장 명료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넓은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갈등 해결 원리라고 봤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생겨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봤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첫 번째, 믿음 외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는 것에는 우리가 본질적이다. 여기에 다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다 우리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뭐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인 거, 뭐 그다음에 간음 이런 거는 주의하라. 뭡니까?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최소화시켜주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이나 관습법이나 먹는 거, 음식, 제사법 이런 거 안 지켜도 예수를 믿게 해줬다는 거죠. 그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 원리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도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이게 바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확립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이 폭이 넓어져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폭이. 자,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의 원리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주 그 인신공격을 하고 세상의 방법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꿰뚫고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갖출 때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세계관 공부의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거 가르치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실제로 이 갈등이 그 가르치고 가르침을 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그 막 불거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임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 실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갈등을 안에 살면서 갈등을 제대로 이용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있는데, 합리적 영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 저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부분이 넓어진다는 거죠.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 나랑 어떤 예정론을 다르게, 이 사람은 예정론을 안 믿고 나는 예정론을 믿는데 예정론을 안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신학의 한 부분을 다르게 믿는 것 뿐이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본질적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좀 실제적인 문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는 본질이라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을 주셨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자유의 영역으로 주셔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뭡니까? 화목하고 뭐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희락과 화평과 뭐라 그랬더라? 예.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이 평강의 원리를, 이 샬롬의 원리를 오늘날 이 세대에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대안 같은 것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관계 같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